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첫 번째 행하신 일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이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미 두 번 말씀을 나누었는데 처음에 말씀을 볼 때에 이게 안식일이고 또 회당이기는 하지만 껍데기는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은 귀신이 들락거리고 또 판을 치고 있는 그런 광야나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또 말씀을 나눌 때에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하셨는가, 회당을 좀 더 온전하게 만드시거나 안식일을 더 좋은 제도로 만드시거나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권세로, 주님의 권위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구약이나 율법과는 다르게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그 자리에 남아있게끔, 앉아있게끔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예전과 다른 그런 복음의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오늘 세 번째로는 이 사건이 가져온 현실적인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 안에는 크게 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본문에는 이 사람들,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을 보시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즉 순종하는 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시는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다 놀라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실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처음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도 사람들이 놀랐었는데 지금은 아마 더 많이 놀랐었겠죠. 그래서 이 놀랐다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그 믿음의 반응은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신기한 모습을 보면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놀라기 마련하다 못해 길거리 가다가 방구석에서 바퀴벌레만 나와도 우리가 놀라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 놀란 거는 조금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우리가 원하는 반응은 또 우리가 기대하는 온전한 반응은 다 은혜를 받았다 혹은 더 다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이러면 좋은데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래도 이렇게 놀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믿음이 차츰차츰 전해지고 또 이제 성장하게 되죠. 또 이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퍼졌을까요? 예수님이 가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이 놀랐던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이야기를 하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또 얘기가 소문의 소문을 타서 이제 전달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은 놀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으로 믿음을 향해 첫 걸음을 떼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점수로 매긴다고 하면 좀 사람마다 다르게 매기겠지만 또 어떤 분은 좀 박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 58점쯤 낙제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0점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은 반응을 보여야 돼요. 두 번째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고침받은 당사자입니다. 귀신 들려있다가 귀신이 쫓겨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는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안식일이 없었죠. 안식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귀신이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데 근데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이제는 안식일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평일도 누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평상시에는 귀신이 들려있을 때에는 회당도 의미가 없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회당에도 나올 수 있고 하나님 앞에도 얼마든지 마음 먹으면 제사드리러 나오고 기도하러 나오고 또 주변 사람들도 섬기고 이런 귀한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정말 받은 거죠. 여기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갖고 있던 믿음의 수준이나 아니면 이 사람이 주님을 섬겼던 모습이나 주님께 품었던 소망이나 뭐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이 사람의 자격과는 상관없이 주님이 너무나 큰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자기 힘으로 얻을 수 없는 또 바랄 수도 없었던 그런 은혜를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본문에는 반응이 없습니다. 사실 제일 좋은 모습은 계속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무엇이겠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고 나도 주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이 없거든요. 근데 만약 그렇게 했으면 기록이 남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한편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뭐 자기 평생 동안 얼마나 됐는지 몰라요. 여하튼 여지껏 살아오는 동안 귀신 들려서 힘들게 살았으니까 하다못해 인사라도 하고 고맙다고 하고 아니면 뭐 밥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고 이러면 좋은데 늘 예수님 기적 행하실 때 특징이 있잖아요. 꼭 밥 한 그릇도 대접받기 어려운 거렁뱅이들을 꼭 고쳐주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뭘 대접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하면 늘 이야기하거든요. 선물을 딱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또 한 십몇 년 전까지 이 넥타이만 사갖고 와가지고 넥타이가 지금 풀지도 않은 게 아직도 있어요. 제가 또 넥타이를 많이 매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래서 선물을 지정을 해줍니다. 한 십몇 년 전부터 계속 지정해주는 선물은 손수건입니다. 그래서 손수건 사갖고 와라. 그럼 다들 고민을 해요. 손수건을 그렇다고 3,000원짜리를 사갈 수는 없는데 주례해 주셨는데 고민을 하다가 어떤 사람은 15,000원, 어떤 사람은 25,000원 이렇게 손수건을 사와요. 물론 25,000원짜리도 할인해서 13,000원에 이렇게 사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여하튼 뭐라도 이렇게 선물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 귀신 들렸다고 고침받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 인사했는지 모르겠어요. 불행하게도 이건 이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여러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후속 조치를 어떻게 취해 주었는지 성경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 반응도 안 보여도 이렇게 폄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기록이 없으니까 좀 아쉬움들이 좀 있어요. 조금 더 믿음에 반응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도 주님께 은혜 받은 다음에 입 싹 씻고 끝내는 게 아니라 무엇이라도 주님께 반응을 하는 감사되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마찬가지로 본문이 기록에 나오진 않지만 제자들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사실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예수님이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데리고 다니시면서 훈련시키셨잖아요. 그 중에 처음으로 행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원하신 것 중에 하나, 목적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깨달았겠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다 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런 기적을 경험하겠구나. 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처럼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도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구나. 물론 제자들 중에는 아직 이게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멀쩡한 놈들 좀 섬기셔도 되는데 왜 저런 놈을 고쳐주실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하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또 말씀이 아니라 기적으로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기 원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제자들은 앞에 있던 두 부류와는 좀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역시 본문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에도 예수님이랑 제자들은 동행하고 예수님과 같이 지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 그게 이제 제자들이 보이게 되는 그런 반응입니다. 자, 제가 세 가지 반응을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현실 속에서 잘 경험하는 것들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나누는 것들이기도 한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묘하게도 인간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 어리석은 존재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항상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해서 큰 은혜 작은 은혜 가릴 것 없이 그렇죠? 어떤 종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심지어 죽어가는 인생을 살려주는 그런 은혜를 베푸셔도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항상 믿음을 갖거나 기뻐하거나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불신자들이 이야기하는 속담도 있잖아요. 물에 빠지면 건져내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합니까? 물에 빠져있는 놈 건져내주면 옛날에는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했지만 요즘은 빰따기를 때린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해서 항상 온전한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난이 찾아오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안 믿던 사람도 고난을 만나면 또 예수님을 찾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것도 고난이 항상 믿음을 성장시켜주는 건 아닙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만 그 고난은 믿음을 성장시켜주는 촉진제 역할을 해요. 고난이 다가왔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완전히 예수님께 등 돌려버립니다. 사람은 사실은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그래야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현실적으로 참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만 안 가져지는 때들이 많아서 믿음을 갖는 것도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갖는 사람은 청통할 때도 믿음을 가지려고 하고 고난을 당했을 때도 믿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믿음을 안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배부르고 등 따순데 내가 뭐 때문에 교회를 가? 이러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가? 그럼 교회를 안 간다고. 주님을 찾지 않는다고. 그래서 상황과 형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나건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항상 품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 경우를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서도 이 형통한 은혜 혹은 은혜를 받을 때와 고난을 만났을 때 둘 중에 그래도 은혜를 받았을 때는 조금 더 믿음을 가지는 것이 그래도 조금 더 기본적인 양심을 지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보면서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고침 받았는데도 예수님을 안 따라갈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우리는 과연 주님께 은혜를 받은 뒤에 어떻게 내가 반응을 하는가? 내가 은혜를 받은 건 사실조차도 내가 기억을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 예수님 원하시는 것처럼 언제든지 은혜를 받은 이후에 고침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가서 내 마음껏 건강을 가지고 내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님 따라가며 살아야지 주님 순종하며 살아야지 제자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 속에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마음 속에 무엇보다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늘 꼭 붙들고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어린 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구원과 회복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돌이켜보면 우리가 참 마음이 강박하여지고 어리석고 교만하여서 어떤 은혜들에 대해서는 감사를 표현하고 주님을 찬양하기도 했지만 어떤 은혜들은 마치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일인 양 그냥 지나친 것들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이 늘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되게 하여 주셔서 받은 은혜를 늘 헤아리며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예배하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주 앞에 입을 열고 마음을 열어 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